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은 별명 그대로 계절의 여왕,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니 5월에는 이와 걸맞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났고, 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달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5월에는 스승의 날도 있고,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되었다. 둘이 하나, 이일. 그래서 21일 날을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라고 한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있는 이 여러 기념일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모습을 닮을 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 좋을까요? 원래는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빨리 알고 싶어서 성경의 일부분만이라도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책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도 다 읽기 전에 정말 빨리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은 복음서 부분에 어느 부분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로 어떤 글이든지 글의 주제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5대 교리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도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과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라고 알려줍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볼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첫 부분에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부분에서도 사복음서가 다 어떤 내용으로 끝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복음서는 첫 부분과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인 이 재림까지, 이 예수님의 5대 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사복음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는지를 아십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인격적인 모습으로 처음 나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살 때의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먼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매년 절기 때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 행사를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의 예루살렘에 다 모였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수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아가 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4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성전에 예수님이 있으시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이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나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놀라운 지혜를 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과 달리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과 함께 자기 집에 있는 그 나사렛 동네까지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은 뭐라는 걸 보여주세요? 효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의 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부분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나오지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한복판에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효도하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첫 부분과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효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언행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효도하는 모습을 복음서의 처음과 끝에 집어넣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효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도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12살 때 가족과 함께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절기가 끝나고 나사렛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선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이 집안 식구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더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다가 결국 성전에서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 왜 여기 있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되묻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의하고 회의하면서 아주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이 부모님들은 아주 무식하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결국 무지한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받들어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51절 앞부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보여주신 효도의 첫 번째 모습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존중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면 우리가 장수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효도의 첫 번째 모습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부모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누구나 자기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가면서 부모님도 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차차 알게 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마저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여도 그 모습이 보여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부족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죠? 누굴 통해 주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누굴 통해서 돌보아 주시나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를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내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들로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그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는 그것이 바람직한 법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 부모님들을 공경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부모님의 그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부모들로부터 상처받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효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도 또 미안하고 불편하게 지나는 이런 경우들이란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또 나에게 잘못된 것이 많아도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주신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날 낳아주셨어요. 부모님에게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용서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하루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었죠. 정말 부족한 모습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이 모습 굉장히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때문이라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흉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용서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함은 흉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으로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반대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입 추한 모습을 들었어요. 보진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나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부모님의 그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고 여전히 공경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9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들.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지금 틀린 말 할 수 있는, 이럴 때도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틀린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아드린 이후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도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야죠. 왜? 예수님을 키워왔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젊었을 때부터 많은 것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예언도 들었지 않습니까? 동령녀 탄생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진짜 모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 성전에 남은 이유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가서 순종하며 받들어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무식하고 순종해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설명하고 부모님 생각을 바로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별히 어려운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여 순종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교훈을 주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런 원칙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혼인잔치 중간에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해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요한복음 2장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멸시하는 말은 아니고 그저 존경과 애정을 담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머니라는 말보다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죠. 더욱이 그 다음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조건 어머니의 뜻대로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나중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어머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끝에 보여주신 효도의 모습,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것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머니 앞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 참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불효를 저지르는 그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된 모습으로 이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효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돼요. 효도는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지만은 마음으로 공경만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순종만 하는 거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언제 보살펴 드려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약할 때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지만은 마음도 약해집니다. 다 약해집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강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님은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은 부모님은 그제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그거지요. 부모님을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는 피곤하지만은 부모님은 피곤한지 아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부모님도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피곤을 이기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자녀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슈퍼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는 두 번째 모습은 부모님의 것을 아무리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그게 필요 없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맛있는 음식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옷 입기 싫어서 안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챙겨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 가져가려고만 해서는 쓰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은 자녀들을 다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아들은 큰 도둑이라고 그러고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줍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것을 마냥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나오시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멸망받게 하는 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살인자를 의미하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탄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편하게 지내려고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살인자와도 같고 심지어 마귀와도 같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부터 효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있어서까지 효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도가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만큼 중요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건 다 우리들에게 복이 되도록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의 글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축복이란 말씀이에요.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앞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도 5계명을 그렇게 중요한 축복의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다 용서해드리고 진심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잘 보살펴 드리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부모님과 가정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아도 그동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첫 계명을 기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따라 부모님이 나보다 못해 보여도, 무지하게 보여도, 혹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서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연로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가정들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만방에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모시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잘 섬기며 공경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